창세기 20번 메시지 뱀, 여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지에서 나는 사비꾸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추가의 말을 할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된 이 구절에서 하나님 자신은 뱀을 심판하심으로써 타락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자라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곡식으로 나타나고 계시록에서 익어서 수확되는 씨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이 많은 항목들에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세 주요 항목, 뱀, 여자,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봄으로써 이 원칙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뱀은 창세기에 언급됐을 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은 모두 뱀을 언급합니다. 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많은 이름들, 용, 에펨, 마귀, 사탄이 있음을 봅니다. 이 이름들 중 엣뱀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계시록을 쓸 때 뱀은 매우 늙었으며 나이가 최소한 4,000살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펨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유일한 길은 최초로 뱀이 언급된 창세기 3장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는 뱀에 관한 또 하나의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상류층의 신사인 니고데모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니고데모의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그 신사를 뱀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을 관찰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신사였고 선생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뱀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어느 시점에서 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가 거듭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가르쳤지만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놋뱀의 예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두 독사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주입되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희 조상들은 뱀들이 되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중독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한 심판을 담당할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의 독이 주입된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여 생명을 보존했다. 이것은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자신을 신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 한 명이며 내 안에 뱀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외관상으로 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너는 뱀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는 뱀들 중 하나이다. 너는 뱀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으려고 왔다. 나는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죄인들을 위한 대치물일 뿐 아니라 뱀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실제 뱀에게는 독이 있지만 내게는 뱀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뱀의 본성이나 독이 없습니다. 나는 뱀에게 물린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곧 뱀의 형체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발전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뱀을 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을 보았으나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뱀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또한 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뱀을 보아야 합니다. 뱀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 계시록에서 완전히 폭로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은 작은 씨이고 이 씨는 요한복음에서 자라며 계시록에서 이 씨가 추수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 목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건축하는 것이며 또한 뱀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쫓아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인류 안에 주입함. 사람의 타락을 통해 뱀은 자신을 인류 안에 주입했습니다. 이 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람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강교하고 교활한 뱀은 사람 안에 곧 육신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전에 그는 거룩한 베드로였으나 순간적으로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다면 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드레이고 베드로는 내 형제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 곧 그의 안에 있다. 사탄은 베드로의 내부에 있다. 당신이 악한 말을 할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사탄이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천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누구인가? 사탄이다. 그럴 경우에 주님은 당신에게 사탄아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타락한 인류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타락한 인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으로 인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세대를 유혹하여 파괴했던 사탄은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뱀들이 됨. 사탄이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람들은 뱀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뱀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종교적이지만 독사의 세대임을 알지 못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주 예수님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뱀, 곧 사탄이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양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마귀의 생명과 본성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아비에게서 태어났으며 지금 아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과 죄를 실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바울은 박수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상류층 사람인 니고데모 같은 신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뱀의 본성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뱀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뱀의 모양을 가진 대치물로서의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뱀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뱀의 본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사탄의 본성과 생명을 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겉으로 볼 때 귀엽습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그들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 노출됩니다. 뱀의 본성과 생명을 나타내도록 훈련받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 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을 뿐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뱀의 본성과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곧 뱀은 타락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잠자지 않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한 해로 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그 가련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사탄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이 없다면 인도하는 사도인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도 있음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후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소재지를 압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교한 뱀의 음성이며 이런 생각을 전파하는 것은 뱀의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강교한 자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창조 안에 있는 한 뱀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함. 이제 우리는 여자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는 첫째로 하와입니다. 둘째로 모든 근본주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 여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으시고 여자, 곧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칭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삼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와와 처녀 마리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여자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한 우주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단체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처녀입니다. 계시록 12장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여자가 부분적인 여자가 아닌 우주적인 여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고 팔 아래에는 달이 있고 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그 여자가 우주적이며 단체적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최상의 길은 거룩한 말씀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에서 유사한 이상을 봅니다. 꿈속에서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을 보았습니다. 해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상징합니다. 달은 요셉의 모친을 상징하며 열한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개인적이거나 부분적인 처녀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여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족장들과 이스라엘과 교회의 세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전의 족장들은 계시록 12장에서 별들로 상징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달로 상징됩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가 빛났으며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 시대의 교회는 해 아래에 있으며 낮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로 대표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자가 족장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교회 사람들로 구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담에서 시작된 구약시대와 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신약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남자가 아니라 아내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현명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런 위치를 취한다면 즉시 타락합니다. 형제건 자매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위치, 곧 아내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내의 위치에 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위치를 취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여자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족장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떠난 우리에게는 도움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뱀에게 공격당함.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는 뱀에게 공격받아 왔습니다. 뱀은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다윗을 공격했으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뱀이 여자를 반대하고 핍박하며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더 강한 부분인 산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의 아이, 곧 여자의 후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 산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메시지 19에서 지적한 대로 근본주의를 따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의 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것에 찬성하지만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주요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사내 아이의 모친이 부분적이거나 개인적인 여자가 아니라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친이 단체적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도 단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계시록 12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사내 아이는 오절에서 휴거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사내 아이가 휴거된 후에 1260일이 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42달의 기간인데 이는 42달에 30일을 곱하면 126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260일 혹은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똑같습니다.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므로 도합 3년 반이 되며 이것은 42달 또는 1260일이 됩니다. 3년 반의 기간은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에 언급된 70일회 중 마지막 일회, 마지막 7년의 후반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마지막 일회는 모든 성경 교사들이 대환난의 기간으로 간주하는 7년을 뜻합니다. 대환난은 7년의 후반부, 곧 42달 또는 1260일 동안에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언급한 나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사내 아이가 1900여 년 전에 승천한 주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승천하신 후 어떻게 3년 반의 기간만 지났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 후에 마지막 7년의 후반부의 기간이 지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내 아이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는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메시지 19에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이 서로 부합되는 거룩한 말씀임을 지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요 항목, 뱀, 여자, 여자의 후손을 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똑같은 세 가지 필수적인 항목, 뱀, 여자, 사내 아이를 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후손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사내 아이로 발전되면 더 이상 주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몸에 이기는 부분이 됩니다. 전에는 개인적인 후손이었으나 계시록 12장의 때에는 단체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을 때 그분은 여자의 개인적인 후손이었으며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여전히 개인적인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재산출되셨고 확장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알이 되었습니다. 전에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독생자이셨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처음 나신 자가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은 몸의 머리이고 모든 형제들 또는 많은 아들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모든 지체를 가진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사내 아이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내 아이의 중심이요 실제요 생명이요 본성입니다. 머리는 하늘에 가셨지만 그분의 몸은 땅에 남아있습니다. 머리에 관한한 그분은 1900여 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에 관한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장래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 3년 반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친과 마찬가지로 사내 아이는 우주적이며 단체적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이 우주적인 모친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개인적인 후손을 가진 개인적인 모친이 있고 결국 단체적인 사내 아이를 가진 단체적인 모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습니다. 그분은 앞서가신 이기는 자이고 우리는 뒤따르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사내 아이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은 사내 아이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사내 아이의 실제이고 우리는 사내 아이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사내 아이의 생명과 본성이고 우리는 사내 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먼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땅에 계실 때 강한 자인 뱀을 결박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사탄, 곧 뱀은 강한 자였으며 주님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를 결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을 결박하고 그의 모든 세간을 늑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임금인 뱀은 그분과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힘을 다했지만 여자의 후손과는 아무것도 관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며 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장래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권한 이 모든 것은 놀랍지만 여전히 우리의 외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강한 자를 결박하셨고 세상의 임금에게 아무런 근거를 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이 생명주는 영은 즉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지만 사실입니다. 믿는 이들 안에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들 안에 정복하는 씨로 넣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씨로 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마음 안에 씨로 뿌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씨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에서의 씨는 그리스도 곧 여자의 씨 후손입니다. 정복하는 자의 씨, 곧 이기는 자의 씨가 바로 이 씨입니다. 앞서가신 이기는 자가 이 씨입니다. 우리 안에 정복하는 씨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씨를 자라도록 허락한다면 이 씨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복하는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200여 년 전에 찰스 웨슬리가 쓴 들으라 전령 천사의 노래를 이라는 찬송의 마지막 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여자의 이기는 씨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봅니다. 오소서 만국의 갈망이여 우리 안에 당신의 겸손한 집을 만드소서 일어나소서 여자의 정복하는 씨여 우리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쾌하소서 이제 아담 모양 지워지니 거기에 당신 형상을 새기소서 위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여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2절은 학계 2장 7절에 암시된 망국의 갈망에 대한 호소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망국의 갈망입니다. 저자는 망국의 갈망인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당신의 겸손한 집을 만드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줄은 임마누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소서 여자의 정복하는 시여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소절을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이 정복하는 시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뱀을 상하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아담의 모양은 지워져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뱀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웨슬리는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킴을 뜻합니다. 이 찬송은 마지막 아담께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겸손한 집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심을 인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자의 정복하는 시이십니다. 이기는 자들. 이 정복하는 시는 또한 우리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는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이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밑에서 분쇄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이기는 자들인 우리는 뱀에게 공격받고 비난받습니다. 뱀은 또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는 말로 이깁니다. 우리는 뱀에게 너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함으로써 증거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뱀에게 여자의 정복하는 시에 관한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화를 내도록 유혹받는다면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나를 유혹하지 말라. 너는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에는 사탄이 화를 내라고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뱀이 이미 끝났음을 상기하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라. 나는 내가 이미 박살난 것을 상기시켜 주겠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또한 예수님이 하신 선포로 그를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더욱이 이기는 자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시편 2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는 이기는 자들과 관계됩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사실상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산의 아이가 그리스도 자신일 뿐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모든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 예언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의 성취에서 이기는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로 계시됩니다. 예언과 성취는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을 한 산의 아이 안으로 합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5절은 산의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공동 왕들입니다. 결과, 이제 우리는 결과에 왔습니다.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 결과 또는 수확은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있습니다. 세 항목은 씨로부터 각각 자라서 심히 발전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뱀은 용으로 자랐고 개인적인 여자는 단체적인 여자로 자랐으며 개인적인 여자의 후손은 단체적인 사내 아이로 자랐습니다. 뱀이 불못에 던져짐. 계시록 20장 10절은 뱀이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수확입니다. 사탄의 운명과 목적지는 불못입니다. 여자가 새 예루살렘이 됨. 여자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수확입니다. 여자의 운명과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됨.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수확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운명과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 항목의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 그것들의 수확은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에 있습니다.